고린도전서 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아래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을이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 가지 유형밖에 없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뭐 종이 문제를 일으키면 얼마나 일으키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사태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내가 당신보다도 늘 우위에 있다고 하는 소위 잘난 사람들이 문제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일어났어요. 세상에 일어난 문제와 다를 바가 없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파당을 지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를 따라가는 아볼로파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얼마나 속이 뒤집혔는지 오늘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격한 얘기를 해요. 도대체 당신들 거듭난 거 맞냐? 교회 이게 무슨 짓이냐? 하는 그런 어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을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어린아이들 대하듯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당신들 젖먹이처럼 내가 대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죠. 거기 어디 젖먹이가 있겠습니까? 다 성인들이지만 당신들이 아직 신령한 영에 속하지 못한 자, 그런 믿음에 있어서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도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않았다. 단단한 것을 소화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초적인 교리를 말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더 깊은 것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은 어린 아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때 이 어린 아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어린 아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정말 순전해서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고 할 때 좋은 표현으로 쓰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5장 12절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점점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면 그러면 언젠가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을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머물러 있거나 아직도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그런 상태에 있으니 당신들은 음식은 못 먹고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구만. 이런 표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배우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 적어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배우는 자의 입장에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평생 배우는 것 소중한 겸손한 자세지만 그러나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 들었으면 그 복음대로 살아보니까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면 누군가에게도 삶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데 늘 배우기만 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또 무슨 뭐 성경대학 가서 배우고 신학교 가서 배우고 배우기만 한다면 그것처럼 불필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단단한 것을 점점 먹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자라가면 우리가 자람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가르칠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더 배우고자 하고 더 열심히 배우고자 하고 또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는 사람, 내게 관계를 맺게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겠다는 목표가 있는 것만큼 더 열심히 더 잘 배우는 게 어딨냐는 거예요. 가르치고자 하면 열심히 또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배우기 시작할 때 가장 잘 배우는 길은 배운 곡을 곧을 누군가에게 또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배우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여기 계속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간의 본성 그대로 살아가는 걸 말해요. 죄성을 아직까지도 버리지 못한 사람, 여전히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을 따라 쫓아가는 사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과가 결국 시기와 분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끼리 모이면 뭐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또한 어린 아이들이 잘 노는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뭐 투닥거리고 다투고 결국은 또 우는 애, 때리는 애, 싸우는 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런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의 세상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싸우고 다투게 되지만 성령에 속한 자로 살아가면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갈망하는 것, 육체 속한 자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대로 사는 사람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생긴 교회에 이렇게 분당, 파당이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각 사역자들 그 파벌에 무슨 마치 괴수나되고 그 파벌에 상징적인 인물이나 된 건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정원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 중에서는 뭐 풀을 뽑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도 있을 터인데 나나 아볼로나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비유입니까? 당신들이 누구에게 속한 까닭은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적어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또 다른 인간에게 속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서는 누구에게 줄을 서야 잘 되나? 어느 사람 힘 있는 사람에게 가야 내가 승진의 기회가 생기나? 누구하고 사업을 해야 돈을 버나? 이런 생각이 가득하겠지만 교회는 여러분이나 저나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까지 나와서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되나? 나는 원로 목사에게 속해야 되나? 담임 목사에게 속해야 되나? 아니면 요새 새로 나온 부목사에게 속해야 되나?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씨앗을 뿌렸건 물을 주었건 가지치기를 했건 잡초를 솎았건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 저와 같은 사역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말이 이 견지망월이라는 이 사자성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걸 견지망월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라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냔 말이에요. 손가락에 뭐 손톱이 길었나 안 길었나 뭐 손톱에 뭘 칠했나 안 칠했나 가락질을 끼었나 안 끼었나 그걸 봐서 뭘 하겠냔 말이에요. 아, 손가락이 길고 예쁘네. 그거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가리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보라.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가리켜야지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로 만들거나 자기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로 만들거나 그렇게 되면 컬트가 되든지 이단이 되든지 무슨 사고가 나도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설교를 듣건 뭐 성경 공부를 하건 소그룹 모임을 인도자를 만나건 그 사람들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우리가 모두 함께 바라봐야 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도 follow me 나를 따르라고 했지 너 그 목사가 요새 설교가 좋으니까 그를 따라가라 그런 얘기를 언제 하셨냐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니까 그 사람한테 가봐라. 그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아봐라. 무슨 그런 얘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직 나를 따르라. 우리는 다 같이 지저스 팔로워지 우리는 어떤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역자들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하고 요새 지내는데 하나님이 더 안 믿겨지면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안 느껴지고 그 사람이 자꾸 느껴지면 설교 잘못된 거죠. 차라리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건 다 너희들에게 말했다고 하는 걸 대충 다 적어놨고 또 여러분들처럼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한 말들은 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까만 건 읽지 말고 빨간 것만 읽으면 돼. 복음서에서. 그러면 예수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좋은 설교자가 있다고 그 설교를 처음부터 뭐 하루에 뭐 10편, 뭐 20편 들을 게 아니라
복음서에 보면은 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복음서에 나오는 첫 번째 설교 그 설교를 매일 듣든지 그게 좀 지루하다 싶으면은 뭐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마가 저기 저 다락방 강화 마지막 설교를 듣든지 그걸 평생 읽는 게 평생 설교 듣는 것보다 나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가 다 외워지면은 여러분들 졸업해도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지금 그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르칠 자가 되었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그대로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를 따르거나 우리를 따라올 사람이 없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따라오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8절 9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물을 주는 사람이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무슨 사역자들의 이런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설교자는 더 낫고 무슨 뭐 음향 담당하는 사람 좀 덜하고 안내하는 사람 주차 안내하는 사람은 좀 덜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등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무슨 뭐 일하는 태도에 따라서 상급은 다를 거예요. 설교자라서 상급이 더 크고 무슨 뭐 안내자라서 상급이 덜하다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나에 따라서 자기의 상을 받을 거라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에베소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 일이 주어지면 덜 열심히 하고 아니 그게 만약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건 그 일이 뭐 떨어진 종이 하나를 줍건 화장실 청소를 하건 예? 그 동일한 태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일을 하듯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게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이고 사람 눈치 보고 하면은 사람의 일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겠죠. 에베소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종하고 자유인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자유인이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대가를 받아야 되며 종이 하는 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종이면 종의 일이 있고 자유인이면 자유인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종이 얼마나 노예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노예로 부름을 받았건 노예 신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믿건 자유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건 종으로서 교회 일을 하건 자유인으로서 교회 일을 하건 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그 일을 받은 줄 알면 그러면 주의 상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뭐 정원사에 한번 비유를 하더니 바울이 좀 신의 성에 안 찼든지 다시 건축자의 비유를 해요.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터 위에 뭔가를 세우잖아요. 근데 모든 건축의 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위에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란 모든 터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기초 위에 십자가 위에 짓는 일이란 말이죠.
다른 터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터를 닦는 사람은 있어요. 터를 닦는 사람. 터파기를 하거나 뭐 터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터가 어떻게 닦을 것인가. 터 닦는 사람은 여러 사람일 수 있어요. 터를 닦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설계한 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1층 공사를 맡고 어떤 사람은 또 인테리어를 맡고 어떤 사람은 창문을 맡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서 집이 지어지겠지만 예. 그러나 기본적으로 터는 마찬가지라면 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동일한 터 위에 이제 집을 짓습니다. 동일한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각자 짓는데 건축 재료가 뭐냐? 뭘로 짓느냐? 보니까 금이나 은으로 짓는 사람도 있고 보석이나 짓는 사람도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그 공적이 뭘로 지었는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태도로 섬겼는지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역자야. 모르죠. 훌륭한지 뭐. 그럼 무슨 동기로 저렇게 열심을 다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중에 그 재료가 너는 지피였구만. 그럼 다 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료를 검증하실 것이고 그렇게 허물어지지 않는 재료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재료라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건축물이 되겠죠. 교회가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웠건 가정은 등한시하고 밖에 나와서 큰 교회를 세웠건 하나님은 뭐 어떤 걸 공력으로 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뭐 처자식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일하다가 대형교회를 이루었는데 보니까 자식은 갖다 버렸구만.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서는 설거지 한 번 안 하다가 교회 와서 설거지 왜 하냐고. 집에 일이나 열심히 하시지.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무례한 듯이 하는 까닭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이 공력이 뭔지를 우리가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에서 그 얘기를 주님께서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읽고 마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터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집에 집은 지은 집은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물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라고 하지만 그 기초, 지금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이 기초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으면 터는 사라지지 않겠죠. 그러나 그 지에 위에, 저 그 집 위에 지은 재료에 따라서는 허물어질 수도 있고, 불타버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흔적도 없는 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집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교회 와서 일하느냐가 아니라 집에서도 해야 되고 교회 와서도 일하는 거예요. 삶의 이 위선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것이야말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 태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세상 중심의 태도가 교회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처럼 변질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고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과 전혀 본질이 다른 세상이 궁금하게 여기는 아니 세상이 닮고자 하는 세상이 충격을 받는 세상이 변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어느 터 위에 세우고 있는 건지, 또 제가 지금도 여전히 젖을 먹고 있는 건지, 이제는 단단한 밥을 음식을 먹어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아직까지도 배우기만 하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 신앙의 목표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8년 9년째 교회를 다녔으면은 지금 팔뚝 구독은 했을 텐데, 이제 제가 지난 3년 전부터 그랬어요. 한 권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십시오. 성경 통독은 1년에 한 번 하지만 한 권 정도는, 신약의 한 권, 구약의 한 권 정도는 한 달에 매달 한 번씩 읽으면서 뭐 주석서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그 책에 관한 관련 서적도 보면서, 내가 성경 전체는 가르치지 못하겠지만 내가 적어도 창세기 정도는 가르쳐야지, 내가 요한복음은 한번 가르쳐야지, 이런 생각이 신앙의 목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읽으면서, 올해라도 뒤늦게 시작하더라도 신약의 한 권, 구약의 한 권 정도는 내가 한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받기만 하고 주지 못하는 미숙한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배우기만 하고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는 목표가 분명하게 하시고, 가르칠 수 있는 대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알아보게 하시고,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람 섬기라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전부를 주셔도 아깝지 않은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늘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하심이, 이제 더 이상 저절로 먹고 어린아이처럼 살지 않고 단단한 음식 먹고 성인되고 성숙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어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